지난 수요일에 숙제를 드렸습니다. 이거 산상복음 팔복을 다 배워보자 말씀드렸는데 3절에서 5절까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여기까지만 더 나가면 우리 용량이 좀 초과되는 것 같아요. 다시 1절에서 3절에서 5절 한꺼번에 좀 보여주셔요. 3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잘 외우셨는데 이거 안복하신 거 맞죠? 예, 이렇게 수요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건 저절로 잘 암송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영적으로 참 무능한 사람이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죄를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전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는 그런 영혼으로 자기 영혼을 느끼고 깨닫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주인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다음 4절 말씀인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앞에 나오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도 쉽게 잘 납득될 수 있는 말씀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서 역설이 참 많다. 세상의 이치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논리인데 신앙 안에서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역설의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생각할 때 이 산상수훈과 같은 이 말씀이 정말 모든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씀인가? 그대로 할 수 있는 말씀인가? 또 할 수 없는 말씀인가? 라는 이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해 가야 된다 하는 하나의 목표점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족, 영적인 특수층 뭐 이런 사람들에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현재 우리는 여기에 이르지 못했으나 장차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이르러야 될 줄 믿고 이런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가난이 복이다라는 것도 기왕이면 뭐 마음이 좀 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핏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가난이 물질적인 가난이냐 아니면 다른 정신적인 빈곤이냐 하는 것도 잘 쉽게 가늠되기가 어렵죠. 성경은 항상 그런 측면에서 통전적인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난에 대한 문제를 매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오죽하면 기적의 떡을 만들어서 5천명을 더 먹이셨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메시아의 목적이 있다고 보지는 않으셨어요.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우리도 지금 정치적인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당신은 식민지배를 받고 있을 때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인간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괴로워하시면서도 왕이 되라고 하는 백성들의 추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 얼마나 더 포괄적이고 우주적이고 전체적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 애통하는 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슬픈 사람이 애통하는 것이죠. 분한 사람이 애통하죠.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애통하게 눈물을 흘리죠. 그러니 슬픔이 있는 사람, 마음에 분함이 있는 사람, 억울한 사람, 도무지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틀어놓을 수가 없고 속이 뭔가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애통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요. 그런 요소들로 내 삶이 채워져서 나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그 불행한 현재의 모습을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앞에 나오는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내 영혼의 빈약함에 대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약합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인 허허로움에 대해서, 영적인 부족함에 대해서 애통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영적으로 부족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방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내 영혼이 그렇게 정말 빈곤한 영적인 상태에 처해 있어서 내 홀로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지도 못하겠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겠고 지은죄가 많은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우매한 상태에 있는 나를 보고 그런 나를 심령이 가난한 것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자세는 애통해야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통회하고 이런 영적인 빈곤 자체에 대해서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삶이 매우 기뻐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그게 사실이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의 가르침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또 성령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런 기쁨이 있음과 동시에 항상 기쁨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냐, 신앙생활이. 그것도 아닌 실제 우리 삶 속 신앙생활 속에서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닌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괴로움도 있음이 또한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6장 25절 말씀 보시면 화 있을진저 지금 너 웃는 자들이여 그럽니다. 지금 이 낙낙하고 즐겁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앞으로 너희들이 울 때가 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3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시대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범죄로 가득하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외면당하는 그런 현실을 보고 내 눈물이 주야로 시냇물처럼 흐릅니다라고 현실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을 가졌던 시인의 고백을 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9장 4절 말씀에서 예루살렘의 모든 가증한 일로 내가 탄식하며 웁니다. 그 예루살렘에 벌어졌던 가증한 일들, 그 성의 타락 그리고 점령당한 다음에 그 성이 이방인들의 짓밟히고 우상의 전이 세워지고 하는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에서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처럼 되어버린 현실을 보고 나는 울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신앙인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이 항상 우리가 희희낙낙할 수만은 없는 세상입니다. 성도들에게 눈물이 많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성전도 건축하고 대충 도시도 좀 정돈하고 해서 낙성식을 하면서 에스라 10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성전 앞 엎드려서 울며 기도했다. 성전 다 이렇게 지어졌는데 포로에서 돌아온다면 어렵지만 대충 그래도 모양이라도 갖춘 성전을 만들고 낙성식을 하면서 그거 왜 울었겠습니까? 울어야 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현실을 결코 그냥 쉽게 보아넘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영적인 빈곤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사회 속에서 이 현실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복이 있어서 위로받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세상에 두 가지 근심이 있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그런 근심 뒤에 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기의 영적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하는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고 자신의 지나간 시절의 죄를 생각하면서 애통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전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시는데 누가 위로를 해주는 겁니까? 누가 세상에 있어서 그런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그런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시는 분이 당신 자신이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로를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즉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런 애통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위로는 죄의 용서로부터 오는 것이죠. 죄의 용서가 없는 위로는 위로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슬퍼하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게 해 주십니다. 또 위로하시는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당했던 많은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 위로하는 책임이, 위로하시는 책임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 성경 속에는 선지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말하면 궁극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께서 모든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남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한 분도 제대로 제 얼굴 들고 살아가기가 부끄러운 사람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 주님 곁에 가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욕듣고 정죄당하는데 주님께로 가면 위로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많은 위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상처 입고 고통당하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 속에도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께서 출생하신 지 8일 만에 결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데 거기에서 메시아가 이 성전에 오실 것으로 믿고 기다리는 한 노인을 만납니다. 시므온이라는 노인을 만납니다. 그 시므온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는 거 아니, 주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무슨 슬픈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의 위로를 기다린 자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고 그분이 노래하기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그럼 이제는 내 눈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슬픔을 위로해 주실 그 구원의 주님을 내 눈으로 본다고 너무나 기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이요? 애통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빈약하니까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길 힘이 없으니까 애통하고 지은 죄가 기억나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애통하고 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되어가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위로를 베푸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도 우리 애통이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기도가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저절로 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적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애통의 눈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누리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위로받고 바깥에 나가면서도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이것이 끝없이 다가오는 파도처럼 세상의 물결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날마다 괴롭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설명하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완전한 위로는 주님의 나라에서 있을 것입니다.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는 그 위로를 주실 때가 올 터인데 그때까지 세상에서 믿음 잘 지키고 순간순간 받아주시는 주님의 위로로 힘을 얻고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신앙의 승리를 일구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침내 완전한 주님의 위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에게 이건 주님의 약속이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들을 위로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절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얻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온유하다는 말,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다양하게 번역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온유하다 그러면 좀 따뜻하고 부드럽고 이걸 온유하다 그러는데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온유하다는 말이 제일 가까운 말에서 그렇게 번역하긴 했지만 아주 다양한 의미예요. 점잖다 또는 겸손하다, 사려가 깊다 뭐 이런 등등의 또 절제심이 많다.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태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 마음의 태도가 할 수 있는 대로 배려하고 사려 깊게 대응하고 절제하면서 표현하고 하는 이런 잘 정돈되고 숙련되고 아주 세련된 대인관계의 모습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온유하다 온순하다 유순하다 그러면 조금 너무 약하신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세상적인 느낌으로는 자꾸 좀 물러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유약한 것과 연관되어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를 너희가 배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시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그 온유한 자세를 갖추는 것을 멈추신 적이 없으시죠.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 대한 올바른 바람직한 태도가 온유라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게 끝없이 대적하려 하고 시험하려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상대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참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목사님 참 죄가 많은 사람이네요. 그러면 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다른 교회 사람들이 서울교회 참 부족하네요. 그럼 우리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영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 대응하는 자세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다. 대체로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 나는 그렇다 치고 너는 그럼 얼마나 잘났냐 하고 당장 이게 속에서 이런 게 끓어오르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보시면 굉장히 이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참남하도다. 신승모독이다. 심지어는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게 뒤집어 씌워졌다. 오죽하면 가족들이 미쳤다고 데리러 왔겠어요. 미쳤다는 소문 나니까 집으로 데려가려고 가족들이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그런 공격을 다 받으신 나중에 너무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을 당하시는데 한마디 대꾸가 없었어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하기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과 같았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흉내도 못 냅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우리는 두 마디 세 마디로 갚아줘야 내 속이 시원하고 내가 무슨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죄인이라 그런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 그러면 견디지 못해 하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쉽게 수용하면서 다른 사람이 너희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도 수용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두고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분노하고 폭발하고 더 지독한 말로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도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면 주시는 상이 엄청나요. 땅을 주신답니다. 이 땅도 하나님께서 저기 경상북도의 산골짜기 땅 말로 강남구 땅을 주시면 참 좋으실 듯한데 이 땅을 주신다는 것은 지배 영역이, 관할 영역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뭐 땅을 등기로 주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온유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많은 지역으로 확장되게 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게 만드신다는 의미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자세로 살아가면 늘 패배하는 사람 될 것 같지 않아요? 늘 물러나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 그러고 이렇게 살면 그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흔히 세상에서는 권력의 정상에 이르는 사람 권력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합니다. 가면 그 자리에 올라보고자 하는 집요한 의지를 가지고 누가 욕을 하거나 말거나 그 고지를 향해 달려가니 권력 의지가 강해야 된다고 하는데 온유한 건 그렇지 않은 것 아닙니까? 항상 좀 물러설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고 누가 나를 공격하면 예 제가 그렇지요 하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뭘 차지한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죽하면 생존투쟁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더 넓은 영향력을 가지는 건 고사고 내 한 사람이 생존하는 것도 전쟁을 치르다 살아야 그래야 생존이 가능한 세상인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도 보시면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얼마나 긴 세월 동안 했습니까? 긴 세월 전쟁해야 했습니다. 그래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고도의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듯이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세계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사상을 가진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시편 37편 보시면요. 시편 37편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에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22절 말씀에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한다. 29절 말씀은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한마디로 힘 있는 자가 차지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강한 자가 정복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창과 칼로 무장한 자가 차지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 주의 복을 받으면 차지한다. 의인이 차지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점점 많은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서 주님께서 다스리신 그 영역이 넓어지는 일에 우리가 기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온유한 자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어떤 목사님이 온유를 설명하면서 그러셨어요. 온유한 것은 비로소 천과 같은 것이야 그러셨어요. 비로도 천, 저는 어디서 그거 잘 몰랐는데 비로도 천이 왜 온유입니까? 라고 여쭈었더니 꽉 움켜지면 부드럽게 움켜지는 것 같아도 놓아버리면 싹 풀려버린대요. 그게 온유라고 가르치셨어요. 구겨진 그대로 있는 것 아니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놓으면 또 원래대로 잘 탄력성 가지고 회복력 있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 이런 성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 되십시다. 강하고 거친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서로 강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거침을 최고의 지독한 말들을 사용해서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이 땅에 건설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주의 복을 받은 자가 차지한다. 의인이 차지한다고 이 말씀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바꿔 나가는 일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는다는 말씀은 자기 영적인 빈약함과 죄 많음과 이 세상의 악함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통회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내가 복을 줄 것이다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 땅을 차지한다는 말씀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할 줄 알고 지독한 말로 나를 공격할 때에도 폭력과 분노와 저주로 대응하지 않고 겸손과 온유로 대응하는 그 사람들이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패배한 것 같은데,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주신다는 역설의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아멘.